오늘 이 말씀은 아주 이렇게 유명한 그런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 이제 기독교 가르침 중에서 아마 이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죠. 이 거듭남, 이 거듭남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제 요한복음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요한복음 2장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첫 번째 표적, 이첫 번째 표적을 통해 이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인생과 그리고 공동체, 그리고 또 하나님 백성, 뭐 이런 개인과 공동체 그질 자체를 바꾸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2장 후반부에는 이제 그 당시 부패했던 그 유대교, 그 유대교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새롭게 하실 것을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살펴보는 이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는 유대교 자체를 질적으로 바꾸실 뿐만 아니라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그 인생의 질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자, 이제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누군가 하면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 그런데 이제 이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그 니고데모, 그 사람은 2절 말씀에 보면 그가 밤에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밤에 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정말 당신은 하나님께로서부터 오신 선생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런 그 표적들, 이런 표적들은 도저히 이렇게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성경을 보면 그는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한국에서는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선생과 지도자적인 역할,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지금 당신이 행하는 이런 표적들은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제 저한테 오늘 만약에 심야기도 마치고 뭐 밤에 이제 국회의원 되시는 분이 한분 찾아와가지고, 아 목사님, 정말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뭐 이런 말할 사람도 없겠지만, 만약에 이제 이런 말을 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이제 뭐 굉장히 뿌듯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사람을 알아보는구나, 뭐 이런 어떤 이야기가 오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과 한 사람의 만남이 아주 여러 가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로 큰 무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는 한 사람과의 대화가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대화를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잘 살펴보시면 이 굉장히 이렇게 그 재밌는 특징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느냐? 이 니고데모와 같이 그 당시에 그런 지도자적인 위치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대화를 하실 때 굉장히 엄격하십니다. 굉장히. 좀 있으면 살펴보시는데, 극단적으로는 그 이스라엘의 선생, 국회의원이었던 이 니고데모 보고 길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 도대체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아는 게 뭐냐? 도대체 너뭐 하냐?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높아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많이 낮추십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아주 낮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다음 주 아마 주일이나 다음 주 살펴볼 이제 뭐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 그 여인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은 뭐 품행도 좋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뭐 지적인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또이 여자분은 뭐 우리가 볼 때는 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좀 표현이 그렇지만 이 딴소리를 많이 합니다. 딴소리. 예수님의 의도와는 전혀 맞지 않는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느냐? 그 엉뚱한 이야기까지도 예수님이 정말 다 받아들여 주시고 그 이야기를 정말 귀하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 엉뚱한 대답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대화법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특징이 뭐냐? 참이 높은 자들은 하나님이 낮추십니다. 그러나 낮은 자들은 정말 예수님께서 귀하게 대접을 해 주십니다. 오늘 이제 말씀에 지금 이 니고데모, 그 당시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는 자타가 공인하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고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었지만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졌고 이제 남의 눈에 노출되는 것이 두려워서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대화를 나누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참 긍정적인 평가를 해줬습니다. 정말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당신은 정말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이제 예수님의 답변을 보시면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정말 진짜 너에게 이야기를 한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은요 이렇게 상좀 자세히 보면 참 이렇게 그이 짝이 딱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런 표적들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뭐죠? 내가 봤다는 겁니다. 당신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나는 봤습니다. 봤기 때문에 당신에게 왔습니다. 라고 지금 니고데모가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지금 무엇인가 봤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아주 중요하고 힘든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혹시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성경이 좋은 성경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을 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거듭나지 아니하면 여기에 뭐 숫자 같은 거 붙어 있습니까? 뭐 혹시 뭐 이렇게 3이라든가 이런 숫자가 붙어 있습니까? 혹시 붙어 있으신 분들은 손을 한번. 아니 그럼 안, 혹시 안 적혀져 있는 분들, 그분들은 좀 죄송합니다. 다른 걸로 좀 바꾸시면 좀 아주 불량품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3이라고 숫자가 적혀져 있고 밑에 내려가면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이것은 거듭나지 않으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 다르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할 수 있죠? 위에서 나지 아니하면. 여기에 사용되어진 이 헬라어 아노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아노센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이렇게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아노센이라는 단어는 가장 일반적인 뜻은 뭔가 하면 again입니다. again, 다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아노센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으로도 사용될 수 있느냐? 이거는 위로부터, from above입니다. 위로부터, 위로부터라는 뜻으로도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이 앞뒤 문맥을 통해서 볼 때는 결국 이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위로서 나지 아니하면,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야기하셨습니다. 위로부터, 위로부터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앞뒤 문맥을 통해서 볼 때는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위로부터 너는 태어나야 된다, 나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니고데모는 이제 이 아노센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다시라는 의미, again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4절 보면 질문을 하죠. 아니,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가 있습니까? 지금 니고데모는 철저하게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 표현을 무엇으로 받아들이느냐? 두 번째라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니, 어떻게 나같이 나이 많은 사람이 다시 모태에 들어가서 또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5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데, 잘 보십시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앞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이야기했고, 여기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말인데 강조점을 다르게 하는 거죠. 들어가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봐야 됩니다. 그리고 본 사람은 거기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분명히 앞에서 예수님께서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보고 들어갈 수 있느냐? 그 사람은 위로부터 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위로부터 났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시죠. 위로부터 났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부터 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 그리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천국이라는 표현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아닙니다. 지금 복음서에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서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본질적인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통치가 확립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성립하는 곳이 뭔가 하면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아마 이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 아마 이것 가지고도 수많은 논문들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수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취하는 하나의 견해는 뭔가 하면은요, 이 구절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 물과 성령이 구약 성경을 보면 같이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언서에서 물과 성령이라는 것이 같이 예수님의 그 어떤 주님의 다시 주님께서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메시아가 오실 때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가 물과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진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그 구절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는데, 에스겔 36장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에스겔 36장 이 구절은 한번 그래도 기억을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에레미야 36장 에스겔 36장 25절 그리고부터 27절까지인데 이제 우리 그 성도님들께서 구약에 그 구약 성경 1208페이지입니다 그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오실 그 어떤 메시아 시대를 통치하고 있는 뭐 대표적인 구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서 같으면 이사야 53장 같은 정말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그런 예언이 있고, 그리고 또 예레미야서 같으면 가장 신약에서 많이 인용되는 것이 예레미야 31장입니다 예레미야 31장을 보면 하나님이 새 언약을 세우시게 됩니다. 새 언약을 세우시면 그때는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어디 새기느냐, 우리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죄와 불의를 사해 주십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불의를 사해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에스겔서를 보면 에스겔은 굉장히 난해한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서에서도 정말 메시아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가장 선명한 그림으로 그려주고 있는 말씀이 에스겔 36장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그리고 이사야 53장 그리고 또 에스겔 36장 이런 말씀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묵상을 하시면 신약시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이 구약의 그림을 통해서 좀 더 넓은 관점에서 복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에스겔서 한번 보십시오. 이미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도 망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겁니다. 회복을 시키시는데 24절에는 그들을 돌아오게 합니다. 바로 그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돌아오게 해서 25절을 보십시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릴 것이다. 여기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할 것이다. 맑은 물을 뿌려가지고 그 죄, 그리고 바벨론의 종노릇하면서 더럽혀지고 불결해진 그 모든 죄와 허물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바로 씻어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물로서 너희들을 깨끗하게 씻어주겠다는 겁니다. 모든 죄와 허물을 바로 물로서 깨끗하게 씻어줄 것이다. 그리고 이제 26절 말씀에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둘 것이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그리고 그 새 영을 통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새 영을 통해 새 마음이 너희에게 주어지면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거부하는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도님들의 이제 바로 메시아 시대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지금은 멸망한 이스라엘이지만 그들이 회복하게 되는 그 새로운 날이 오게 되면 어떤 일이 그들에게 펼쳐질 것이냐? 두 가지라는 거죠. 바로 맑은 물로서 그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 속에 하나님의 새 영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는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들 마음속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있는 새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약을 통해서 드러난 인간 모순의 핵심입니다. 인간은 뭐냐? 죄 때문에 더럽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수많은 좋은 것들을 주셨지만 그들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기적도,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성소도,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선지자들 율법의 가르침도 그들의 근본을 바꾸어 놓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날이 오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이 씻어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우리들 속에 새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어떤 것도 할 수 없었던 우리 마음의 변화, 영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서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시겠다는 거죠. 여기에 바로 물이 나오고 영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3장 5절 말씀이 에스겔 36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그리고 다른 구약의 예언서들의 가르침을 바로 기초로 해서 주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려면 두 가지 일이 너희들에게 있을 거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맑은 물. 이 맑은 물은 무엇이죠? 좀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서 우리들의 모든 더러운 죄와 허물을 주님은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 받은 자들에게 무엇이 임하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시게 됩니다.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새로운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뭐냐? 그것은 위로부터 나는 것이고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성령을 통해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거듭남의 본질입니다. 성도님들, 이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일어난 놀라운 바로 일입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예수님의 보혈이 씻어주셨습니다. 어떤 것도 할 수 없었던 이 씻어줌, 이 깨끗하게 하는 일을 예수님의 보혈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었던 우리를 누가 바꾸실 수 있느냐? 성령님이 우리를 바꾸십니다. 그리고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다음에 이제 6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입니다. 그리고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성도님들은 무슨 뜻이죠? 바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육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육신이 다시금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거듭나야 되는 것,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들의 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또 오해를 하면 이 영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의 생각처럼 육신과 분리되어져서 육신의 삶과는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뭔가 육신과 완전히 따로 노는 무엇인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 헬라적인 가르침은 육과 영을 엄격하게 구분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뭐냐? 영과 육은 뗄래야 뗄 수가 없을 만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결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영은 무엇이냐? 육체, 우리 존재의 중심이요 본질입니다. 우리 존재의 중심이요 본질인 그 영, 그 영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되겠다,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조금 어려운 말씀이었는데 조금 정돈을 하면은 이제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될 거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첫 번째 거듭남이라는 것은 뭐냐? 위로부터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초자연적인 경험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가르쳐 주신 것은 거듭남, 위로부터 나는 것. 이것의 핵심은 뭔가 하면 물과 성령을 통해 우리들의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 말씀을 보시면 세 번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죠? 이것은 뭔가 하면 이제 2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2000년 전의 사람들에게 바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은 뭐죠? 바람이 존재한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통해서 그리고 그것이 일어나는 그 결과와 변화를 통해서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 결과를 통해 바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바로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떤 방법으로 그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났는지 우리는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은 뭐냐? 거듭나는 것, 위로부터 나는 것이 실제하고 있다, 그것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일어난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히브리어로 보면 재밌는 것은 히브리어로 이 어떤 바람이라는 단어, 이제 바람이라는 이 단어, 루하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이거는 같은 단어입니다. 이 루하라는 단어가 영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은 바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결과를 통해 우리는 바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압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육신의 눈을 통해서는 이 사람이 어떻게 위로부터 태어났는지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무엇을 알 수 있느냐? 결과를 통해서 영으로 거듭나는 그 거듭남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에도 이제 자꾸 이렇게 우리 기독교가 너무 자꾸 이렇게 실생활, 물론 실생활과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들의 현실과 뿌리, 우리 현실의 분명한 뿌리를 둬야 되지만 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 그 너머의 세계, 그 너머의 세계까지도 해결하는 것이 뭔가 하면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누가 볼 수 있느냐, 그리고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느냐, 그것은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성령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된 바로 그들만이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리고 거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9절에 니고데모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이제 성도님 저를 한번 보시오. 지금 막 졸려 죽겠는데 지금 이 복잡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전부 다 하여간 이게 꿈속에서 뭐 환상을 보는 건지 막 오락가락 하시죠. 그런데 이제 성경 말씀은 모르는 것도 있어야 됩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우리들의 지금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듣는 모든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예수님이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그대로 합니다. 10절 보시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재밌지 않습니까? 너 선생인데. 여기는 영어로 보면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선생인데 그냥 많은 어떤 소위 우리도 보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대구는 뭐 오면 전부 다 옆에 있는 분 누구십니까? 다 사장님이잖아요. 전 서울에 있다가 대구 와서 처음 느낀 게 서울에 한 11년 있다가 내려오니까 야 대구에 정말 사장님이 많다. 모두가 사장님, 모두가 사장님.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만약에 사장님분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영어로 하면 어가 아니고요. 더가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분은 누구시냐? 그 사장님이십니다. 그러면 주로 누구 가르치느냐? 이건희 정도는 돼야 그 자가 붙을 수가 있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그 수많이 서로서로에게 부르는 랍비 선생님 그 정도가 아니고 너는 자타가 공인하는 그 선생님이지 않냐? 그 선생님인데 어떻게 이런 것을 이거를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그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11절을 보시면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데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그런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12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오늘 머리가 아프실 텐데 여기에 또 땅의 일을 말해도 믿지 아니하거든. 하늘의 일을 말하면 또 어떻게 믿겠느냐. 이것들 주석 보면은 막 정말 헷갈립니다. 느낄 수가 있어. 이분들이 모르고 썼구나. 그러니까 뭐 읽는 사람이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런데 이것도 가장 일반적인 해석은 이런 거죠. 땅의 일은 뭐냐? 바람 부는 거다. 그리고 하늘의 일은 뭐냐? 거듭나는 거다. 이렇게 구분하면 쉬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좀 약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여기 땅의 일은 뭔가 하면 바로 땅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바람이 실재하는 것처럼 거듭나는 것도 실재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 저 사람 정말 거듭났구나.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이구나. 정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니고데모의 질문이었잖아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거듭나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거든요. 그러면 땅이 이런 건가 하면 땅에서 펼쳐지는 위로부터 태어나는 일들,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는 바로 그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있게 하는 그 하늘의 일은 뭐냐?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일을 하셨기에 바로 우리가 사람들이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거듭나는 일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 어떤 창세 전부터,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비밀처럼 감추어졌죠.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일을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그것은 한마디로 신비라는 것입니다. 바로 역사 속에 창세전부터 감추어져서 진행되어졌던 하나님의 그 비밀사역, 바로 이 어떤 사단과 어둠이 지배하고 있는 듯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인천 상륙작전처럼 이 땅에 임하여서 어둠의 모든 권세를 꺾어버리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로 창세전부터 비밀리에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하늘의 일 때문에 어떻게 되었느냐?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듭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듭나게 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최고의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분의 놀라운 계획, 비밀스러운 계획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설명을 하십니다. 13절에 보시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습니다. 이 말은 뭐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거죠. 바로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입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하늘의 일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이 아시는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 보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듭나게 되는 이 놀라운 일들, 이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늘의 일을 준비하시고 실행에 옮기셨는가, 이거를 설명하면서 모든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한 사건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바로 광야의 경험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다 불뱀에 물렸습니다. 그래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졌는데 그들이 어떻게 됐죠? 그들이 바로 살아났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 다시금 살아났습니다. 마치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다루는 것처럼 거듭나게 됐습니다. 그들이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까? 어떤 놀라운 하늘의 일을 하셨느냐? 바로 모세가 뱀을 들었습니다. 모세가 바로 뱀을 들었을 때 그 뱀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바로 낫게 되었습니다.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치유받고 회복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느냐? 모세로 하여금 뱀을 들게 하셨고, 그리고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에게 이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처럼 어떻게 됩니까?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실행에 옮기신 그 하늘의 일은 무엇이냐? 바로 인자도,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인자로 하여금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도록 만드셨습니까? 그분으로 들리도록. 뱀이 그 어떤 장대에 들린 것처럼 인자가 바로 그 어떤 나무 위에 들려지도록, 죽음 당해서 들려지도록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믿는 자들, 이를 믿는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느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한 다음 이제 16절, 17절을 통해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성도님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이거는 저는 이제 우리 교회 뭐 청년들도 있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 무서운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뭐 한두 번 소개했겠지만 이제 그 20세기에 최고의 신학자였고 그리고 순교자로 손꼽히는 사람이 보네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신학적으로 조금 자유로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지만, 그러나 보수 쪽이든 아니면 진보 쪽이든 보네프는 이 시대의 순교자로서, 그리고 믿음을 지켰던 거룩한 사람으로서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 보네프가 이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제 오늘날과 똑같죠. 열국의 각 어떤 열강들의 각축 속에서 자기가 속해 있는 그 독일이 이제는 밀리기 시작을 합니다. 영국과 프랑스와 이런 것에 밀리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때 괴물이 나타납니다. 백성들을 선동했던 괴물이 나타납니다. 히틀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히틀러의 그런 어떤 그 어떤 뭡니까? 이렇게 사람들을 열광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가르침 속에 이제 독일은 점점 미쳐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는 이름, 여러분 아시죠? 이 진화론 자리라는 게 지금 뭐 여러분들이 자꾸 뭐 진화론 이야기, 진화론이 얼마나 무서운 건가, 진화론이 얼마나 무서운 것으로 바뀔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게 바로 히틀러입니다. 여러분, 히틀러가 어떻게 유대인이라는 한 가지 이름으로 600만 명의 사람을 독가스에서 가스실로 보내서 다 죽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배후에 바로 진화론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화론은 언제나 사회 진화론으로 바뀌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짐승들만 진화하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가 살고 있고 이 사람들도 진화한 사람, 덜 진화된 미개인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너무 단순한 사고가 가능하잖아요. 이 세상이 왜 그렇게 모순이 많냐,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살기 힘드냐, 미개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바로 어떤 이런 어떤 모순이 생기는 거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바로 평화로운 세계가 되려면 최고로 진한 사람들만 남아있고 가장 미개한 열등한 사람들은 다 죽여야 된다. 그래서 가장 열등한, 가장 우등한 민족은 누구냐? 독일인이 속해 있는 게르만족입니다. 가장 문제덩어리, 이 열등 민족은 누구냐?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싹쓸이해야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 세계가 발전할 수 있다는 거죠. 사회 진화론입니다. 오늘날 지금도 어떤 사람들이 뭐 제대로 보지를 못해서 그렇지, 지금도 사회 진화론이 이 세상에서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짓밟는 것 자체를 정당화시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죽이면서 그거를 뭐라고 생각했느냐? 세계 평화와 발전을 회복하는 일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히틀러의 선동 속에서 독일은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장 정확하게 꿰뚫어 본 사람이 바로 보네포였어요. 그런데 그가 미쳐가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절망에 절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그가 이 말씀에 부딪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보네프가 질문을 하죠. 하나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면 지금 히틀러 밑에서 미쳐가는, 그리고 미쳐버린 하나님 우리 독일 민족도 주님 여전히 사랑하십니까? 그가 질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통해 긍정하느냐? 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고 미쳐버린 이 독일 민족도 사랑하시는구나.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느냐? 독생자를 주셨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지금 보수 쪽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만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놀라운 신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바로 미쳐버린 이 세상을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것,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 주님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가장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미쳐버린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바로 거듭남의 이 비밀,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드는 하늘의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절을 통해서 설명한다면 그분은 자기 독생자를 주셔서 그 어떤 인자가 들리도록,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혀 죽으셔서 들리도록 하나님은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가 그분이 대신 짊어지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바로 이 타락한 세상, 미쳐버린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고 우리 기독교가 선포해야 되는 최고의 메시지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기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듣기만 해도 끔찍한 그 모든 죄악들을 누가 짊어지셨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셨습니다. 성도님들, 이제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들리시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하나님이 또 정하셨습니다. 누가 영생을 얻도록 만드셨느냐? 바로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닙니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잘 보십시오,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여기 심판이라는 말은 정죄입니다. 정죄, 하나님으로부터 죄인이다,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에게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맡기는 자들, 그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시면,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벌써 정죄를 받은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펼치신 하늘의 일은 무엇이냐? 바로 그 아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독생자를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위로부터 난 생명, 영생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렇게 정해놓으셨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마치면서 성도님들, 기독교가 줄 수 있는 가장 놀라운 가르침은 무엇이냐? 바로 내가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땅의 사람에서 하늘의 사람으로, 그리고 육신에 속한 사람에게서 영에 속한 사람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시금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바로 오늘 이제 우리 교회 좀 슬픈 거는, 이 거듭나는 거는 뭔가 초신자 때 뭔가 이렇게 뭐 배워야 되고 믿어야 되는 것이고, 뭔가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고 연륜이 깊어지면 거듭나는 거, 이런 거 언급하는 것 자체가 뭔가 부끄럽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큰 문제죠. 성도님들, 이거는 뭐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견고한 반석입니다. 견고한 반석. 어떤 문제,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는 이 반석에 뿌리를 내리셔야 돼요. 나의 나된 것은 무엇입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누구냐?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이요,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나를 나되게 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내가 스스로 세운 업적과 결과가 아니라 나를 나되게 만든 것은 나의 모든 과거 인생의 인간의 수치, 모순, 부끄러움을 다 씻어준 것은 무엇이냐? 내가 노력해서 씻음을 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씻어주셨습니다. 내가 깨끗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된 것은 노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깨끗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주님의 보혈에 우리들을 다시금 씻기는 것입니다. 씻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로 하여금 새로운 사람이 되도록 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특별한 의지, 내가 특별한 노력을 해서가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딱딱한 마음, 굳은 마음 다 제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새 사람이 되도록 누가 만들었느냐?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무엇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할 것밖에 없어요.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야 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의 많은 문제는 무엇이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고 계셔요. 오늘날 한국 사회 속 이 절망적인 모습들, 교회의 절망적인 모습들, 세상이 부패하고 절망적인 모습들, 이것을 근본적으로 뒤바꿀 수 있는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이냐? 이 더러운 세상, 이 미쳐가는 세상을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십니다.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기의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지금도 이 미쳐버린 이 더러운 세상 속에 빠져있는 사람도 바로 모세가 뱀을 들었을 때 그 뱀을 본 자들은 다 나왔던 것처럼 지금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셔서 그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 오늘 이제 이 밤에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서 저는 이제 먼저 우리 자신을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믿는다는 것은 정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믿는다는 것은 머리를 끄덕끄덕 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지적인 요소가 있고, 감정적인 요소가 있고, 의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합해진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지적인 동의가 있습니다.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그리고 감정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그 사실이 너무 좋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믿음에는 의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무엇이 있느냐? 헌신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리가 있다면 다리가 흐름해 보입니다. 그런데 넘어가려면 이 다리를 통과해야 돼. 그런데 그 앞에 푯말이 붙었습니다. 이 다리는 절대 안전해. 그런 푯말이 붙었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죠? 그 다리로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감정적인 반응을 일으켜도 거리로 지나가지 않으면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예수님 그러면 고개 끄덕끄덕하고 예수님 생각하면서 눈물 한두 방울 흘리는 것으로 그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라는 존재를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에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에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내 인생 전부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저는 이번 이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다시금 우리들이 믿는 자가 되어서 우리들의 인생을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님에게 우리들의 인생을 맡기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들이 믿음으로 맡길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그 하늘의 역사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 속에,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실이, 이 능력이 교회가 회복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는 세상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주님의 말씀으로 살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제드리즈, 우리가 주제 찬양을 같이 한번 드리고 한 40분 정도 시간이 주어질 것 같은데,